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네, 우리 요즘에도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를 않았죠. 네, 그런데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 같죠. 우리 전쟁 초반에는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불바다로 만들 거다, 지옥문을 열겠다 막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중동이 긴장 상태에 빠지고 또 전 세계가 그러한 이 말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무리 불바다 해도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북한이 뻑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막 이런 엄포를 놨잖아요. 그럴 때마다 막 군대가 비상 경계에 들어가고 또 온 국민들이 막 진짜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닌가 노심초사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북한이 무슨 얘기 하는지 다들 관심도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예, 북한의 김정은이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예, 별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불바다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갈수록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바다 에 경고를 하셨는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롯의 딸들의 남편감들, 네, 사위 될 사람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불바다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코웃음을 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 세상이 참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있다, 영적인 감각이 아주 무뎌져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 세상을 보면은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점점 가면 갈수록 가벼워져 간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여러 면에 있어서 이 세상이 참 너무너무 가벼워져 간다. 예, 어떤 누군가의 말도 가벼워져 가고, 아주 중요한 그런 리더들의 말도 점점 가볍고, 정치 지도자들의 말도 너무 가볍고, 또 그것을 듣는 국민들의 그것을 듣는 귀도 너무 가볍고 너무 가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 불바다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바다를 만든다라는 말은 믿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는 불바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곧 불바다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이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계시록 11장까지에 걸쳐서 일곱 인 재앙과 또 일곱 나팔 재앙을 순서대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을 제껴놓고 그 사이에서 교회들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어떤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였죠. 바로 사탄인데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붉은 용과 붉은 용은 사탄이었고요. 그리고 두 짐승이 나타났었죠.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요. 그를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으니 그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탄의 삼두체제, 사탄의 또는 삼위일체라고 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흉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낸 모습입니다. 이 사탄은 모방의 명수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늘 따라합니다. 따라쟁이 사탄. 그는 늘 따라합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따라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부활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 아니고 부활처럼 보이는 짓을 이제 따라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한 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원수들의 공격과 미혹을 알고 그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원수 마귀, 원수의 그 삼두체제의 그런 공격과 미혹을 잘 분별하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다 짐승의 박해와 또 땅 짐승의 미혹을 잘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14만 4천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네.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을 만만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향한 숱한 박해가 있고 또 한편으로 진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여러 미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박해와 미혹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14만 4천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장부터에서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일곱 나팔 재앙과 함께 이 계시록에서 묘사하는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끝나는 거 하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의해서 완성되고 종결되는 것으로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5장은 이제 뒤에 16장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일곱 대접 재앙의 이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의 이제 서곡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1절부터 다시 보면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사도 요한은 또 다시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앞에 크고 이상한이라는 수식어를 넣음으로써 무언가 앞에서 보였던 그 이적보다 더 무언가 치명적인 무언가 심각성을 이렇게 더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겠는데요. 바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일곱 인 재앙 또 일곱 나팔 재앙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내심 그런 생각들이 들었죠.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가? 도대체 끝나긴 끝나는 것인가? 재앙이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하나님은 왜 이리 재앙을 내리고 내리고 또 내리실까? 그냥 빨리 좀 끝내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내리시는 이유. 네. 죄인들로 하여금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악의 재앙을 계속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대요? 안 돌아왔대요? 예,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드디어 끝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끝나나 끝나긴 끝나는 것인가, 주님이 오시기는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끝이 있다.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의 시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있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시작이시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끝도 있는 거예요. 끝도 누가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이 끝이 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그 끝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먼저는 이제 요한이 본 것이 뭐예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봤대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봤다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상당히 이미지가 상반되지 않습니까? 상반된 두 이미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먼저는 유리바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유리바다. 여러분, 유리바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좋은 느낌이 드세요?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와우. 예. 뭔가 맑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유리바다는요, 아주 아름답고 고요한 바다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원래 무적행이 있는 곳으로 혼돈과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마귀의 처소인 무적행, 거칠고 혼란한 바다를 진정시키시고 제압하시고 평정하시고,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평정하시고 그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바다를, 그 거친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잠잠하라 평정하시고 맑고 고요한 유리바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유리바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뭐냐면 그 유리바다에 뭐가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까? 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이 불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뭘 의미하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 호렙산에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도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구름 기둥과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요. 또 신약시대에서도,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불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바로 거룩과 정결함이에요. 뭐라고요? 거룩과 정결함의 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불은 죄를 심판하는 불이고 또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불이었습니다. 마치 금을 재련할 때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그 금에 섞여있는 이물질들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순금으로 재련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거룩치 못한 그런 것들을 태우시고 우리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은 악을 심판하는 불이고요, 또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거룩한 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리바다에도 이제 그러한 불이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유리바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유리바다에는 불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먼저 끝까지 믿지 않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또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 섞인 유리 바다는 이제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과 정결함을 이제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2절 후반부에도 보니까 그 불 섞인 유리바다 가에 누가 서 있는가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섰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13장 14장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합동 공세를 이기고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철저한 통제 사회 속에서도 원수에 꽉 조여오는 그런 핍박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은 14만 4천의 남은 자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겼다라고만 표현되지 않고요, 벗어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죠? 또 광야에서, 그뿐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불련단을 받았죠. 그죠? 그 안에서 그들의 지독한, 지긋지긋한 옛 습성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그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짐승의 이름의 수, 짐승의 이름의 수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이 세상을 올가매는 악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등등을 기반으로 한 이 원수가 쳐놓은 시스템으로부터 이긴 자들,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연단의 불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단장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선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련단을 통과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아까 얘기한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의 이미지도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우리 떨기나무는 시내산에 아주 널려있는 흔한 그런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바로 오늘날 연약한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신기한 것이 나무가 타요 안 타요?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은 계속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한 떨기나무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사라져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그대로 보존하시고 대신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룩치 못한 것들을 다 주님의 불로 태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로 연단하시고 빚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거룩과 정결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아주 명쾌한 이미지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정결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이 거룩함이에요.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떨기나무에 영원히 타지 않는 그 불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계속 태우신다는 거예요. 네. 소멸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게 바로 정결함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것은요 모세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거룩과 정결함의 작업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불기둥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 불기둥이 있으면 다 타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들이요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그들의 모든 거룩치 못한 것들을 태우는 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룩과 정결함의 작업을 그들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도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 나무와 같은 우리 가운데 타지 않는 불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합당치 못한 거룩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불로 계속 태우시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 거룩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수 마귀의 핍박과 미혹을 활용하셔서, 사용하셔서, 그 악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과 정결한 자들로 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간 그 여정이 바로 그 길입니다. 야곱이 갔던 길, 요셉이 갔던 길, 다윗이 갔던 길, 사도 바울이 갔던 길, 그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여정을 우리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야 하고 벗어나야 하는가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 두 짐승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우상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요 우상을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경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날 타락한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존 칼빈도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여러분 지도자가 사라진 사이에 느헤미야가 사라진 사이에 지도자가 사라진 사이에 조심해야 돼. 그럴 때 금세 금송아지 우상 만들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상 공장과 같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끊임없이 유형의 무형의 그것이 누구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인기,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우상을 크게 얘기해 보세요. 우상을 다루는 것이다. 우상을 다루는 것이다.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내 우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상을 깨닫고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서요 우상을 발견하고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요 그러더라고. 자기는 우상이 하나도 없대. 믿는 자가 아니야 그 사람은. 네. 자기는 우상이 하나도 없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상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 그리고 그 우상을 내려놓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또 교회의 본질이고 또 사역의 본질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인용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본질적으로 뭐냐면 우상을 다루셨다는 거예요. 우상을 다루셨다. 부자 청년 안에 있는 우상을 다루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우상을 다루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8장에 가도요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 둘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마침 저 멀리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을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떼가 내리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몰살당하게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귀신을 쫓으면 되지. 왜 돼지떼에다가 오늘날로 치면 돈이에요. 돈. 돼지 돈. 돼지 돈. 그 돈. 머니 돈. 예. 돈에다가 귀신이 들어가서 돈이 그냥 몰살당해버린 거야. 망해버린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왜 그렇게 하신 걸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예. 바로 우상을 다루신 거예요. 그 가다라 지방의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우상을 다루신 거예요. 그 숨은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다 뭐냐 하면 우상을 다루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인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진정한 부흥의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상을 다루고 죄 문제를 다루고 그래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겁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부흥의 역사들도 보면은요 그때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다 뭐냐면 우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주도로 일어난 미스바 부흥 때도 그랬고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했어요? 바알 우상이 다 바알 우상을 무너뜨린 거예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의 때 부흥기에도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비롯해서 온갖 우상과 제단과 산당들을 다 무너뜨리고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넘어와서도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나오는 에베소 지역에서도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그 지역이 마술이 흥행했는데 마술사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회심하고 그래서 마술책들을 싹 끌어모아가지고 불을 태웠는데 그 마술책들의 값어치가 얼마였는가 하면 은 5만이나 됐대. 은 5만. 되게 많아 보이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은 5만. 네. 은 5만이나 됐대요. 어마어마한 경제적 대가 지불을 한 것입니다. 우상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데미 신상도 사람들이 다 내다버리고 심지어는 그 아데미 신상 산업이 아주 부흥했었는데 그게 부도가 날 지경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의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아셔야 돼요.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뭐 우상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은요 철저히 영적인 사건으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발견되고 우상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 우리의 착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고 이게 바로 부흥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우상이 무너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의 결과인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부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이 드러나고 무너지고 청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그러한 참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우상을 다루고 죄 문제를 다루는 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거룩과 정결함으로 빚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불연단을 잘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연단이 찾아올 때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그랬어요. 환란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란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고 주님의 불연단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며 또 불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불연단을 통과한 남은 자들이 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곧 우상에서 승리하고 벗어난 자들이,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연단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여기서 모세의 노래는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고대 유대교 회당에서는요 늘 안식일마다, 안식일 오후 예배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출애굽 노래, 이 모세의 노래는 무슨 노래인고 바로 어린 양의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이 무엇을 예표하죠? 네, 바로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이들이 경험하게 될 영적 출애굽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또한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앞에서 이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누구만 배울 수 있다 그랬어요. 바로 14만 4천만 배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연단의 불을 통과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 선 자들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영광스럽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주 하나님이, 시작.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이들이 노래하는 것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 크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일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사실 이 창조사역도 큰 일이지만은요, 이 구원사역은 더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창조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지만 구원사역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아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도 놀랍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이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옛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잠깐 돌아보기 싫어도 돌아보십시오. 불과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그때의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송두리째, 그야말로 거듭난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나온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크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늘 이러한 놀람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어떻게 내가 그러지?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구원으로 인한 놀람과 감격이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신앙의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매너리즘이 빠진 사람에게 뭐라 그러라 그랬어요? 지옥에 빠지고 싶냐 그러라 그랬죠. 나 매너리즘에 빠졌어. 그럼 지옥에 빠져. 네? 여러분, 지옥에 빠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얼마나 놀랍고 큰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놀람과 감격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고요, 또 두 번째로 의롭고 참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행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떳떳치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철저히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철저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용서와 구원도요 의로우신 거예요. 마귀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의 용서와 구원도 의롭고 참되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렇게 재앙, 심판의 재앙을 쏟으시는 것도 의롭고 참되시다. 네. 이제 마지막 심판 재앙을 쏟으시기를 앞두고 계신데 그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또한 의롭고 참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충분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지금 계시록을 보면은 일곱 개의 3세트 충분히, 그렇죠?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쏟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또한 의롭고 참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요한 계시록에서 증거하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불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겉볼 때는요 이 심판의 소식만 계속 기록된 것을 보면 어우 왜 이리 심판을 하셔, 어우 무서워, 어우 무서워, 그런데요 그게 아니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요 불의한 것이 아니고 의롭고 참되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게 이 계시록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분명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3절도 그렇고요, 3절에도 보면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고 있죠. 그리고 16장 5절에도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러고요. 7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19장 2절에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면서 거듭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 증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유리바다에 선 이 14만 4천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심판받을 자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을 입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자들로 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증거해야만 하는 자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누가 증거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의하다고 할 것인데 누가 증거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증거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옳으시고 참되시다고 증언할 수 있고 증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이하에도 보면은요 마찬가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심판 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우리 5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앞에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의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이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다 그러죠.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증거 장막의 성전 하니까 뭐가 생각나? 신천지 갔다 오신 분 혹시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증거 장막의 성전은 과천에 있는 그 신천지 본부가 아닙니다. 신천지들은 그게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성막을 두고 증거장막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이제 언약궤 안에 보관을 하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증거판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민수기 1장 50절에 가서는요, 그 성막을 증거의 성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 나왔다 그러냐면 6절 7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그 성전으로부터 누가 나왔다 그래요? 일곱 천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일곱 천사는 뭘 가졌대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네. 앞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11장 19절에서도요.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면서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을 예고하고 그리고 나서 잠깐 멈추고 12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이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다시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될 때 그 장면이 다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성전이 열리고 그로부터 일곱 재앙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생명수만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뭐도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심판의 재앙이 또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재앙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하나님이냐?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도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심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 의롭고 참되신 것입니다. 특히 이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부터 마지막 제왕이 나왔다라고 지금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증거판이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재앙이 나왔다. 어디서부터 재앙이 나왔다?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심판의 재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재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대로, 다시 말해서 법대로 시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마지막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그 율법대로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끄는 기능이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심판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것은요, 암묵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도 법이 있기 때문에 뭐도 있어요? 법에 심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왜 이래?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네,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심판을 안 믿습니다. 이 우리 인간 안에는요, 심판 본능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이 뻑하면 저런 놈은 감옥 가둬야 된다, 저런 놈은 심판해야 된다, 인터넷 댓글 보면 아, 우리 인간이 심판을 아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심판 본능이라고, 권선징악, 이게요 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심판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안다고 저는 믿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고 믿어요. 그런데요 빡빡 우기죠. 심판은 없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 그게 말이 되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며, 그런데 어떻게 심판을 해? 모순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어떤 하나님이시냐? 심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부어졌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온몸이 찢겨지시면서, 온몸이 찢겨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쏟아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쏟아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십자가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거룩하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첫 번째로 뭘 깨달아야 되냐?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온몸이 찢겨지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심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계속 죄를 범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않는 거예요. 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그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온몸이 찢겨지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죄의 중독 가운데 빠져있다, 죄의 유혹 앞에 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6절 말씀도 다시 보면요, 이 재앙을 실행할 천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을 띄고 있냐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모습일 것 같은데요, 그죠? 막 철퇴를 칼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면서 심판을 준비하는 천사의 모습이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 같은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주 거룩한 모습을 띄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신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우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도 보면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금, 여러분 금은 또한 거룩을 의미합니다.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의 재앙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의 대항은 아주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참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은요 거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의 이 심판이 결코 불의한 것이 아님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찌하여 정당하고 의로운가 하는 것을 곧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심판이 있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 심판은요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같은 것입니다. 창조를 통하여서 자기를 계시하신 것처럼 무엇을 통하여서? 심판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요 필연적으로 나타나셔야만 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면 수많은 순교자들에게는 불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타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에 뭐가 가득 찼대요? 연기가 가득 찼대요. 여러분 이 연기는 무슨 연기일까요? 뭐 불이 난 것입니까? 막 불이 있었으니까 막 불이 났을까요? 이 연기 또한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연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성전에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로 인해서 그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왜 못 들어가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충만하여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충만하여서 문이 안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내가 도저히 앞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에 앉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앞으로 나오세요. 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임재가 성전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너무너무 경외스러운 나머지 그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었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앞에서도 보면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 가시적 임재, 쉐키나 영광이라고 우리가 일명 이야기를 하죠. 이 가시적 임재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까 말했던 불의 형태이고요, 불이고요. 또 뭐가 있었죠? 구름, 예, 구름의 형태. 그리고 예, 8절에 나오는 연기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이사야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예, 여기 나오는 이 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가 충만함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누구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된 게 우리 출애굽기 40장에도 나와요. 34절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예. 구름, 하나님의 임재 구름입니다. 이게 성 회막 위에 덮이고 또 하나님의 성막 안에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그 임재에 압도되어서 주님 앞에 주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압도되어서 거꾸로져 버린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임재로 말미암아서 그 임재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그로 인하여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주님의 그 강력한 임재에 주님의 거룩하심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대. 섬기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로 인하여서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임재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경외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한 가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또 한 가지가 아니고요. 정말 이 한 가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초두에도 이 세상이 갈수록 가벼워진다, 가벼워지는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한 가지 문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가볍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문제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가벼운 신앙, 가벼운 기독교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무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의 무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무게가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달아보신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요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가볍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여기서 가볍다는 표현이 이해가 되세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회개를 너무 가볍게 해요. 죄의 고백을 너무 가볍게 해요.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칭의를 칭의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심판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너무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너무 가벼운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너무 가벼운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끄덕이고요, 입술로 노래만 하고요, 그에 대한 무게감이 없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문제도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도요, 여러 은혜로운 메시지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무게가 너무 가볍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언급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예,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 담긴 엄청난 무게가 오늘날에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볍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와 우리 신앙의 문제이자 우리의 위기인 것입니다. 점점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가볍게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너무 가볍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너무 가볍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엎드려서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무게가 회복되기를 바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뭔지 정말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고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무게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무게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거워지기를, 묵직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연기,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묵직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냥 기쁘고 가볍기만 한 것이 아니고 묵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임재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납작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이들의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이 느껴지십니까? 누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고백해도요, 문제는 그 고백이 너무 가볍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가벼움을 회개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무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예배의 무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이 거룩하신 연기로, 주님의 임재의 연기로, 주님의 영광의 연기로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화려한 조명이 아니고요, 화려한 음악이 아니고요, 인간의 우아함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임재의 연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는요, 그 교회 공간에 들어가기만 해도 느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무언가 묵직함이,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경외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뿐 아니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로 선 그런 예배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그로부터 풍겨져 나오는 그러한 묵직함이 있습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이 느껴져요. 그 앞에서는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느끼게 되고요.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우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케 되고 그래서 거룩과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참 교회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계속 다루어 갑시다.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어 갑시다.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고 더욱 거룩과 정결한 자들로 빚어져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연단의 길을 계속 걸어갑시다. 아멘. 계속 인내함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갑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가벼움을 회개하고 우리 신앙의 무게가 회복되길 더해지길 구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